지난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의 무인 탐사선이 9년 반 만에 비행 끝에 마침내 명왕성의 민낯을 관측하는 데 성공한 거죠. 이로써 명왕성과 우주의 비밀도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데요. 명왕성 관측이 끝나면 이 탐사선은 카이퍼 벨트라는 새로운 우주로 진입할 거라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과 집념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멀게는 우주에서부터 가깝게는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인류의 호기심은 많은 사실들을 발견해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우주를 아는 만큼 지구를, 인체를 밝혀낸 만큼 내 몸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인류의 무한한 지적 탐험은 인류를 제대로 보기 위한 것, 좁게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한 과정 아니었을까요? 세상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도 새롭고 흥미로운 지적 탐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입니다. 오늘은 서울 논현동에 있는 북디크 공개방송으로 여러분들과 2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적인 분들인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냥 선뜻 말 붙이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아주 시원한 바다와 또 산도 좋지만 뭐 여기도 괜찮으시죠? 네. 오늘 모실 초대 손님, 제 옆에 계시는 분을 사실은 소개해야 되는데요. 제 옆에 계신 분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이 이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기 팟캐스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네 분이시죠. 최 사장님, 깡 선생, 이독실 김도인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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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제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다가 오늘 게스트로 오시니까 어떠세요, 최 사장님?
저는 이제 친근한 친정에 와 있는 느낌인데,
네.
이분들이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아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지금 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최 사장님부터 오늘 어쨌건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각자 한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좀 길죠. 직접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인데 줄여서 저희가 지대너비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진행자 네 명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최 사장입니다.
네. 다음은요?
아, 안녕하세요. 김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지대너비아에서는 동양철학이랑 명상 쪽 부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과학과 기독교를 모순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독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이고요. 저는 지대너비아에서 저기 뭡니까? 마누라에 대한 사랑을.
아, 결혼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명은 그 기혼이에요. 그래서 독실이랑 깡 선생이 기혼입니다.
저희가 결혼한 건 아니고요.
각자. 사실 네 분의 최 사장님처럼 좀 그 필명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깡 선생부터.
깡?
아, 예. 저는 그 학부는 철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대학원에서는 또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또 아이들 네. 가르치는 일도 조금 하고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깡쌤이 됐습니다.
아, 예. 네. 그 다음은?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이긴 한데.
진짜요? 네. 저 그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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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과학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으로 세상을 풀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안에서는 그게 이제 모순 없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독실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럼 도인은 그 도인?
네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도인입니다. 제가 뭐 명상, 20대 때 명상해가지고 제가 원해서 지어진 이름은 아니고 최 사장님께서 그냥 지으신 이름이어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
김도인 같은 경우에 정말로 한 20대 전체 동안 계속해서 명상이나 그런 것들 정말 많이 했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계룡산도 네. 막 들어가고 실제로 그랬죠, 그죠?
네네.
공중부양이 주특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유일한 여자분이신데 네. 사실 그렇게 막 산속에 다니실 것 같은 외모는 아니에요. 되게 서구적으로 생기셨잖아요. 코도 엄청 높으시고.
네. 네네.
도인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그 네 분 뭐 성함만 봐도 그리고 그냥 각자 자기소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재밌으실 것 같다. 풍부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팟캐스트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얻고 계시다고요. 가장 궁금한 거는 네 분이 어떻게 뭉쳐서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뭉쳐가지고 네. 특별히 이제 설명할 게 없긴 한데
누가 이렇게 네. 해주신 거예요? 섭외를?
네, 저희가 평소에도
좀 친하세요?
친한 사이고 근데 그냥 친한 게 아니라 가끔 만났을 때도 종교나 철학적인 주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에 좀 착안을 해서 최 사장님께서 기획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렇죠. 저희가 예. 정말로 아무런 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뭉쳐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 이게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게 된 거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니까요.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주제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뭐 철학에서부터 뭐 역사 뭐 말씀하셨지만 과학, 외계인, 또 신비 체험까지
저희 전문 분야예요. 외계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외계인 네. 한 명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제를 또 네 분이 직접 준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최 사장님?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큰 주제는 통증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볼 텐데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음과 뇌의 환상 그리고 착각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 거고 실제로 이걸 평생을 거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하고 해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좀 재미있게 한번 꾸며봤어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적대화 1편 마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인님께서 그 관련 도서를 한 건 갖고 오셨어요.
네네.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앞에 있는 책이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책인데요. 백기사 신드롬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여름 휴가철이어서 많이 휴가들 가실 텐데 이제 휴식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발생했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통이나 상처를 조금 경감시켜드릴 수 있는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백기사 신드롬 이래가지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굉장히 멋진 남자 같은 네. 그런 기사에 대한 신드롬인가? 이런 네, 네.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백기사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김도인님이 멋지게 강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김도인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청해주세요.
네, 일단 백기사 신드롬이라고 하면 백기사 신드롬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백기사라는 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평소에 백기사보다는 흑기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술자리에서 저희가 보통 흑기사, 흑장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백기사는 자기를 이제 구원해주는 사람을 의미해서 내가 타인을 만났을 때 항상 타인의 상처나 타인의 어려움을 구원해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줘야 되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백기사에 대해서 다루긴 하는데 그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어렸을 때 자기가 커가면서 어떤 상처나 이제 상실감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고 싶거나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커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조건을 줘야 되는데 내가 남을 타인을 도와주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자꾸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남 도와준 거 좋은 일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을 도와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대가로 나한테 사랑이나 인정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이나 내가 원하는 관심, 인정을 주지 않았을 때 괴로워지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복되게 자기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해서 고통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관계 맺으실 때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되게 베풀어주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보답이나 내가 원하는 사랑을 잘 안 준다라고 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런 거네요. 전 사실 처음 들었는데 백기사 신드롬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데렐라 컴플렉스 뭐 그런 거 비슷한 건가 보죠. 그러니까
아 네네.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냐면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백기사 신드롬인데 그 원인이 자기 상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일종의 애정 결핍 상태에서
네, 맞아요. 네.
관심을 받기 위해서
네.
오히려 상대방들한테 애정과 호의를 베풀지만 거기에 대해서 배신당하고
네.
상처받는
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듣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백기사 이러면 뭔가 나를 구원해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백기사가 더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백기사 신드롬이라는 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뭐 구원해주는 그런 네. 백기사 같은 분들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구분해야
아.
되지? 뭐 이런 약간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진짜로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차이가 있을까요?
아, 네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보통 선행 남한테 베푸는 걸 되게 좋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남들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랑 백기사 신드롬에서 이제 상처받는 사람이랑 어떻게 구별하냐. 근데 구별점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타인한테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요. 백기사 신드롬에 이제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행동을 통해서 타인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도와주는 거를 받고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백기사 신드롬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도움이 필요로 없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돼요. 네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이제 일 목적으로 헌신하시거나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인을 조정하거나 내 영향력 안에 두려는 거 이런 목적이 없는 거죠. 네, 거기서 큰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많은 사랑을 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네? 벗어나야 되네 그 사람을?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백기사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많이 인정해주고 더 많이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기사끼리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서로 도와줄
좋다.
수 있게.
어, 괜찮네요.
네네. 아, 정말 근데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기사가 이제 타인을 도와주려고 할 때 보통 저희가 여러 가지 선의들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백기사랑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내면에 사랑받고 싶은 애정결핍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시켜주지 않아도 알아서 백기사들끼리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가 쉬워요. 네네.
그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이런 분들 나 봤다 아니면 실제로 뭐 경험을 좀 내가 했다라는 분 있으세요? 네 분 중에?
어린 시절에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남들한테 항상 좀 그 착한 아이처럼 보이려고 하고
깡 선생이요?
예.
아, 정말요?
어렸을 땐 많이들 그렇지 않나요?
네.
남들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고
도움
싶고
주는 척하면서 주변
네.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칭찬받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은 어렸을 때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크면서까지도 어떤 일정한 선을 넘어서서 네네. 일종의 이제 집착이나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게 백기사 신드롬 같은데 네.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은 아직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어요. 저를 돌이켜보면 저는 반대로 누가 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그 보기 좀 드문 것 같은데 그 김도희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좀 봤기 때문에 이런 책에 관심이 생겼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제가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많이 겪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추천한 거여서 제 연애를 돌이켜보면 연애의 절반 정도는 다 이러한 관계에서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절반은 백기사고 네. 절반은 흑기사고 그렇게 구성됐군요.
네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분이 워낙 친하시다고 하니까 네 분 중에 백기사 같지 않은 백기사 신드롬을 갖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좀 도와주는 분을 한 분 꼽으라면 없나요? 아니 그래도 왜 네 분이서 팟캐스트 진행하실 때 약간 대답을 잘 못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신다거나 네. 혹은 왜 저희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윽박질러가지고 웃기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자기를 약간 희생해서 이렇게 게스트를 받쳐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 분 중에도 되게 제일 착한 성향, 남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 한 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독실이가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독실님께서 항상 이제 방송 중에 위험한 발언들을 본인이 직접 다 해주셔서
스스로 희생해요. 네,
저희들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오고요. 독실님께서 이제 스스로 헌신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예. 안티를 모으고 계세요. 안티를 수집하고 계십니다.
안티 수집. 네.
아니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손가락을 한번 찝어보기 할까요? 그 좋은 의미로 남을 굉장히 잘 도와주는 분. 하나, 둘, 셋.
저죠, 저. 저입니다. 저, 저예요.
진짜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친하긴 친한데. 사실 서로 각자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게 거의 없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중에서는 누군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아니면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각자 이제 그 개성들이 서로 있으니까 그냥 뭉쳐놓으면은 그냥 각자 역할을 해도 전체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무슨 말 하는 거지? 수술차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누군가가 희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각자.
아니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김도희님께서 아까 본인의 연애 관계가 다 백기사 신드롬 형태였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 그 얘기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연애를 했길래 도대체
제 연애 패턴이 예.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네. 구체적으로 좀 하나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니 사실 지금 예. 이렇게 손가락을 짚으셨는데 네. 그 도희님이랑 깡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깡 선생님이 이렇게 돌리신 것 같은데
우리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인내지만 저희.
근데 뭐 두 분이 많이 나왔으니까 2대 2처럼 나왔으니까요. 네. 도희님이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대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연애할 때 제가 이제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 많이 챙겨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많이 해주려는 편이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기대심리나 보상심리 없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게 된 게 아니고 타인도 나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뭐 연애하고 나면 왜 나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잘 안 해주지? 이런 걸로 좀 많이 문제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 함께 계시는 분들이 되게 잘 찝어주신 거네요.
그렇네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남자니까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네.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내용대로 상대방한테 많이 잘해준다라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백기사 신드롬은 책에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가 더 많나요? 아니면 여자가 더 많나요? 그런 게 나오나요?
비율로 보면 반반이에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말한 거는 조금 뭐지 감정이입이 잘 되는 백기사 타입이고 또 폭력적으로 남을 제어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서 요 네 가지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폭력적으로 제어하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남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연애하는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백기사 신드롬 같은 연애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라지 내가 잘해준 다음에 이제 알아서 사회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고 나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이렇게 좀 얘가 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백기사 신드롬 뽑으신 우리 깡 선생.
아 저는 근데 그 어렸을 때 친구가 정말 없었어요. 대학교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만 해도 손에 꼽을 만큼 친구가 없이 외롭게 살았었는데
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어떤 과에서 뭐 대표를 맡아라 뭐 이런 지령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고 뭔가 그 되게 헌신적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 역시 외롭고 친구들이 많이 만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많이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딱히 제가 선행을 펼쳐본 게 많지 않습니다. 잘못 짚으셨습니다.
네. 아까 그 백기사 신드롬에는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가지요? 네 가지가 한 명은 되게 정상적인 백기사여가지고 균형 잡힌 백기사라고 책에서 명칭하는데 타인을 도와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나 이런 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나한테 고마워지도 않는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네. 보통 드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 이제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감정이입이 뛰어난 백기사라고 해서 자꾸 남한테 도움 주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자기 뭐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를 남한테 베풀려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요. 두 번째로는 삐뚤어진 백기사라고 해가지고 네.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줘야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삐뚤어진 백기사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무서운 백기사라고 해서 네. 실제로 사람들을 통제할 때 막 폭력적으로 하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저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형의 백기사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요.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일단 고통스럽고 상대방도 도움을 계속 그러니까 약간 착취 구조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계속 주고 상대방은 이 사람한테 경제적인 거, 정신적, 육체적인 거에 대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보통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책에서 언급된 백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뭐 심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이걸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백기사 신드롬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자 쓴 책은 아닐 거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이런 네. 백기사 신드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걸 환기해주는 유용한 책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을 좀 돌아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게 내가 뭔가를 위해서인가? 혹은 나의 아픈 상처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아, 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백기사 신드롬으로 남한테 도와주고 하면서 내 상처가 그럼 치유되기는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일시적인 이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도움을 줬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를 되게 좋은 사람 생각하고 나를 좋아해 준다. 그러면은 자기가 받고 싶었던 애정 결핍이 충족되니까 네. 일시적인 만족감이 들어. 근데 어떤 상대도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답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뭐 피드백, 애정이나 이런 보답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또 어렸을 때 같은 애정 결핍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네네.
혹시 세 분 중에 백기사에 관련된 질문 뭐 없으세요?
반대로 이은혜 씨는 어떠신가요? 그 백기사 신드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자기도 아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아니면은 전혀 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저요? 네.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물이 되게 한 컵밖에 없었는데 체육 끝나고 나서 그 막 친구랑 그 조그만 물을 사실은 다 먹고 싶었는데 막 나눠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저는 항상 되게 착했다고 저 스스로를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막 햄버거를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주시면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애들이 맛있어 이렇게 하면 너도 한 입 너도 한 입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한 입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늘 친구들한테 배려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과연 착한 내 모습이었을까?
이타적인 행위였는가? 아니면 백기사였는가?
그걸로 인해서 이내 착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는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규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게 이타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백기사 신드롬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거를 내 삶 전체를 하나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섞여있는 것 자체를 좀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윤리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실 때 남이 계속 나를 필요로 하도록 그 나의 통제 안에 두는 유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우의 꽃신 이야기 생각이 났거든요. 꽃신을 이렇게 제공해 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신나가지고 네. 폭신폭신하니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또 그게 다 다를 정도 되니까 또 다시 그 신을 줬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또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그런 동안에 이제 발이 굳은 살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줄 수 없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땅 파서 장사하냐 이제 돈을 주고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통제 안에 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동화였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걔네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비롭게 주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쟤를 나를 필요로 하게 하고 그래서 착취구조 형성하려고 하는구나. 물론 어렸을 때는 착취구조라는 생각까지 못했었지만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근본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 첫 번째 유형을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이타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상대방이 네. 자립하는 걸 보면서 자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유형은 우리가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길 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 마음의 왜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네.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네. 재밌다는 생각을 한과 동시에 뭘 지적하고 싶냐면 자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연구들을 보면은 자비라고 하는 것이 DNA 수준에서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DNA의 어떤 우리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지만 자비를 굉장히 많이 행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무언가 남들에게 천 원 한 장 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윤리적 판단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범죄 행위 같은 경우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동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반대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이타적인 행위를 하게끔 태어난 사람이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남들보다 더 쉽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면 윤리적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얘기 꺼내놓고 마무리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요 네 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해서 최 사장님이 이인혜 씨는 오늘 말 조금만 해도 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은 입을 이렇게 많이 안 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네 분의 입담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백기사 신드롬이라는 책으로 마음의 통증, 상처를 들여다보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출판사 미래인에서 나온 백기사 신드롬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드릴게요. 깡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 장기하와 얼굴들의 사람의 마음.
네,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인기 팟캐스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최 사장, 깡 선생, 이독실, 김도희님 이렇게 네 분이 총 출동하셔서요, 지적 대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에서 백기사 신드롬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백기사로부터 구원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실 백기사 신드롬을 가진 사람들에서 얘기해봤으니까 이 백기사로부터 구원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지,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일단 자기가 보통 힘들다 해서 보실 때 내가 백기사일 경우가 많은데, 백기사 관계가 형성되려면 나의 도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상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책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어떤 도움을 받게 되니까 이런 그런 명칭을 붙였는데,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백기사들은 일단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물질적인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보살펴줄 수 있는 이제 자기 기술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 이제 처한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람이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백기사들의 일방적인 도움을 필요한 사람. 특히 무서운 백기사 유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움을 주지만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폭력적인 행동도 많이 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지만 그럼으로써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일단 나한테 줄 때 폭력도 주지만 도움도 같이 주게 되거든요. 네. 내가 그 폭력적인 거를 거부하게 되면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백기사나 백기사에게 도움을 받는 분이나 사실 두 분 다 상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처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불안감이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만약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면 자기를 키워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뭔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되게 불안한 이제 양육 환경이었으면 그 자기감이 되게 불안하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끊임없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럼 무조건 자식 잘못되면 내 탓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렸어부터 이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망해서 보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문제 원인으로 항상 다 생각해요. 만약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게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아이 입장, 자녀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하신다, 아니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다,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형성되는 거여서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자기가 이후에 경험하는 것들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어렸을 때 또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잘못 파악한 건데 이게 이제 계속 고착되면서 타인과 이렇게 원활한 소통관계를 이루기가 어렵게 돼요.
그 심리학 연구자들도 한 3세까지의 부모님과 아이 사이의 어떤 애착관계 형성이 이후 성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친구들과 어머님이 언제든지 날 버리고 떠날 수 있다.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컸던 친구들이 이후에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도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버려줄 수도 있다거나 나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거나 그런 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친구들 혹은 학생들 아이들이 커서도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게끔 아예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네. 변신하고자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되게 여기가 내가 환경이 되게 편안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밖에 나서 호기심 있게 밖에 뭐가 있지 뭐 꽃이 있네 비가 오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가 되게 불안하고 자기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만 하고 밖에 뭐가 있는지 타인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지키려는 행동만 하게 돼요. 반복적으로. 네.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 이제 어머님들의 이타적인 행동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백기사 신드롬의 형태랑도 유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어머님들께서 맞아요. 자기 아이의 어떤 입시 결과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뭐 각종 입시 정보도 다 자기가 공부하러 다니시고. 거기에 이제 목숨매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거꾸로 보면 그 어머니와 같이 있는 그 아이는 굉장히 또 의존적인 형태로 변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 관계에서는.
네,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들이 백기사 신드롬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입시나 그런 것들 다 챙겨주시잖아요. 요즘에 부모님들은.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애가 이 정도 했는데 왜 B밖에 안 나왔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왜 야근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그게 일부겠지만 이제 결혼을 했으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이제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참견하면서 아이고 내 아들은 내가 챙겨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아내와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백기사 신드롬 때문에 네.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넌 자꾸 어디 가니
네네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무섭네요 이게.
아 미저리구나.
네.
이거 그럼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거 치료 방법은 없네. 뭐 어떻게 극복해야 돼?
아까 백기사 신드롬 치유 방법 없냐고 했더니
최사장님께서
백기사는 백기사로 만나면 된다.
그게 정말로 치유 방법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근데 실제 자기 본인이 만약 백기사의 경우에 자기가 그게 치료가 된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가 치료하려고 하는 행동인데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에 대해서 자동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을 때 이게 왜 저 사람이랑 나랑 문제가 생기지라고 생각 못해보게 되고 그 사람이랑 뭔가 인간관계를 끊고 또 똑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 백기사 신드롬적인 행태가 학습이 돼서 계속 이후에 반복된다?
네네 맞아요. 무섭다. 습관화된 인간관계를 계속 갖게 돼요.
그럼 진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치유 방법?
아, 치유 방법이 이제 여기 심리학 서적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심리 치유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심리 치료는 제가 뭐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일단 많이 들고 지속적으로
심리 아이고, 그게 문제구나.
네, 심리 치료사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비용이 책정돼 있어서 자기 얘기라고 내가 왜 문제인지를 자꾸 확인받을 때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이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시간이나 돈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간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이 책을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뭐 갑자기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셔도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가장 문제가 일어날 때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 인간관계 할 때 자기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고 자동적으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원인을 알려면 여러 가지 현상이나 내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정리된 거 한번 보시면 자기 지금 현재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맺는 관계를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첫 번째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책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제 치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까 원인이 뭐였었냐면 어린 시절에 이제 경험했었던 애정결핍에 대한 경험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네.
이거를 없애버리면 돼요. 애정결핍이 어렸을 때 형성되면 지금 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를 자기가 다시 경험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얘도 부모님께서 안 계셔서 내가 굉장히 돌봐주는 사람 없이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러면 그때 고통스러운 감정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거를 다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내면에다가 그냥 감춰놓게 돼요. 이걸 억압한다고 하는데 심리학적 용어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못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게 돼요. 네, 커서는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생긴 데다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 경험을 마치 영화 보듯이 재경험해서 체험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끔찍했었던 고통, 힘들었었던 감정 그걸 다시 느끼게 되고 그러면 억압됐던 감정이 치유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가 문제가 돼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인간관계를 겪을 때 이제 수월하게 자기가 문제 없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돼. 그러면 이제 그럼 어렸을 때 경험은 제 경험 어떻게 하냐라고 네. 하시는데 이게 명상으로 해야 돼서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네.
시중보다 저렴하게.
네네.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 느껴진 게 사실 백기사 신드롬을 갖고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분들이 사실 다 조금의 상처는 조금씩 있잖아요.
네네,
약간의
맞아요.
마음의 상처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치유하려면 스스로 이렇게 좀 자기 돌아보고 좀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네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내부는 그래도 인문학을 하시고 약간 철학을 하시니까 그 자신만의 상처 치유법 있지 않을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뭔가 나한테 작은 상처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약간 치유한다라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교도 보는데 불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상한 것, 변화하는 것에
네.
대해서 그게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반대로 그걸 자꾸 항상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붙잡고 싶고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통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니지만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항상 한 건 없고 모든 게 변하는 거다.
네.
지금 안 좋은 것도 내일 좋아질 수 있고 지금 좋은 것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그 애니메이션 중에 보노보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보노보노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놀라운 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노보노가 그 되게 현명한 그 어떤 고양이 형이 있거든요. 고양이 형한테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냐면은 노을이 지고 있었거든요. 노을을
네.
보면서 왜 오늘 행복한 데 끝나냐. 그때 고양이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행복이 끝나는 거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계속 행복하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끝나야지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만화가 끝나게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근데 그게 좋은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변화하고 항상 한 건 없고 끊임없이 달라진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상처를 안 남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네. 것이 사실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류로든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신이 겪었던 상처, 아픔 그거의 원인을 마주 보게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어떤 치유든 간에 당시의 상황을 마주 보게 해요. 예를 들면 가정의 폭력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그걸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지 쓴다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한테 뭐 예를 들면 많이 구타하셨던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그 아버지에게 이제 실제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네.
편지를 쓰게 하고 그 과정들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 김도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의 단계로서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겪어야 된다고
네.
하셨죠.
네.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 네. 독실님은 그 상처 받으실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으셨나 최 사장님처럼?
아니 저는 되게 소심하고 좀 그래서 상처가 네. 많이 있었었는데.
그럼 진짜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또 쓰려면 귀찮더라고요.
네.
상처를 넘어서는 귀차니즘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안 편지는 안 쓰고 게시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악플 달라니.
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한다는 건 내 안에 갖고 있지 말고 뭔가를 뱉어내면 더 좋은 거니까. 이렇게 독실님처럼 뭐 글로 푼다든지 아니면 입으로 푼다든지.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네. 아, 그렇진 않고 저도 상처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게 어느새 어느 정도 치유되어가는 과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는 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방송 지대넓이하세 네. 방송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웃고 떠들면서 즐기는 가운데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아, 이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객관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바깥에서는 인터넷 세상에서 뭐라고 그걸 비꼬냐면 이거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실이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사랑받은 만한 존재고 나는 옳고 이것이 이제 아집으로 변하면 안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정신 승리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신 승리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독실님
황 선생도 예. 혹시 뭐 그런 치유 방법, 나만의 치유 방법 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도 사실 맥락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일단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인식한 게 제일 첫 걸음인 건 맞고 근데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자기 자식한테 집착한 어머님한테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하시면 굉장히 화를 내시겠죠. 네. 이건 그 왜냐면 이제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올바른 거라고 칭찬을 많이 받는 행동인 거고 윤리적으로도 이게 올바른 것이라고 항상 배웠던 거고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포장이, 네.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거는 제 의지로만 가지고는 힘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내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인식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내가 한번 제대로 사랑받아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동감합니다.
예,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행복하시겠군요. 예. 상처가 다 치유됐겠어요.
아유, 아주 그냥 싹 나왔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이 울고 있는데
아니, 사실 저도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내가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유 없이 욕먹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뭐 계약 문제에 있어서도 또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또 연기는 또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잖아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굴곡이 많다 보니까 상처도 많아서 저도 사실은 뭐 100%는 아니지만 신앙으로 조금 푸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까 도희님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명상하면 좋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명상이 직업이신 건 아니죠?
네네 명상 쪽으로는 지금 직업 활동하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명상으로는 혼자 그냥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도인처럼?
네 명상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저희가 명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뭔가 험난한 산에서 굉장히 수염이 덕수룩하신 아저씨 분이
폭포 옆에서 아니면 뭐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막 이러면서
네네.
나오는 그 음악과 함께
네, 맞아요. 그 막 정자하고 되게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명상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이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하신 게 좋고 자기가 조금 정적이고 뭔가 자기 내면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명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명상이 여러 가지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네. 종교와 관련된 명상들도 있고 요즘엔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프로그램화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많아서 저희 카페에도 오시면은 여러 가지 단체 이제 여러분 이제 해보신 분들이 좋아서 추천해 주신 것도 되게 많고요. 네.
그 김도인이 그러니까 종교가 없잖아요. 종교가
아,
원래
네, 제가
없는데
종교가 없습니다.
명상을 그 대학원이 있어요. 명상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그 실제로 제대로 배운 사람.
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명상은 저한테 오세요 이래가지고 직업이 혹시 명상하시나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 사실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이 뭐 이야기를 나누곤 있지만 오늘같이 좀 재미나고 좀 특이한 주제는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저처럼 궁금함이 많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일부 책 선물이죠. 백기사 신드롬을 보내드립니다. 공명은 김도희님이 소개해 주신다고요?
아, 네. 제가 추천하는 공명이 네. 이제 제목이 이분하고요. 가수명은 가을방학입니다.
네. 네. 노래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올게요.